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사라 별이 자매님 나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입니다.
네,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오늘 묵상할 텐데요. 거리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 또 권위와 순종 사이의 거리,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의 거리. 누가는 그 거리가 어떻게 말씀과 자비로 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별이 자매님, 누가복음 7장 1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모든 백성의 귀에 들리게 하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네, 평지에서 설교하신 말씀 장면이 끝나고 이제 말씀은 삶의 자리로 이동합니다. 누가는 설교와 사건을 분리하지 않고 상황과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실제로 검증되고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는 사건이라는 단어랑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건으로 일어난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기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사건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시죠.
네, 곧바로 이방인 백부장이 나오네요.
네, 이 경계를 건너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 로마 군인, 로마 제국의 점령자인 한 사람을 세워서 공동체 바깥에 있는 경계 너머에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위는 이방인이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관계에 관한 태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병든 종을 위해 사람을 보내요. 직접 오지 않고요.
네,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 직접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이 이방인이고 이방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점령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보내는 것이 바른 예절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가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누가복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백부장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정반대로 말하잖아요.
네, 스스로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가셔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역설적인 모습이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말씀만 하옵소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높여드리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에게 누가복음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군대 비유가 나오잖아요. 명령과 순종.
네,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인에게 적합한 비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 군대에서도 수하에 있는 사람들, 병사들이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온다. 내가 종에게 명하듯이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만 하셔도 이 회복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부장은 말씀의 명령 체계로 움직인다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권위를 말씀이 통치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시죠. 누가는 예수님이 기이 여기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하늘의 것 또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권세를 아주 구체적인 통치의 방식으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에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이 내 종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 앞에 놀라십니다. 우리도 주님께 주님은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경계에선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은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신 것도 아니고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 종을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는지를 이 상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나인성 가부는 정반대 장면 같아요.
네, 누가는 일부러 이런 대비를 좋아하죠. 지난 시간에는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를 대비시켰고 이방 제국의 장군의 믿음과 또 이 여성인 약자인 나인성의 과부 라고 하는 대비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남성 권력자에서 여성의 약자, 병든 종에서 죽은 아들 이렇게 나란히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에 울부짖음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십니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보다 긍휼히 여기다 다가가다 라는 동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이 동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울지 말라는 말이 나인성의 과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만지면 곧바로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합니다. 율법적으로 금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 접촉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시고 생명이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권위가 이번엔 죽음 앞에서 작동하네요.
네, 말씀으로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아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로하시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앞장면에서는 경계 너머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말씀으로만 기적을 베푸셨다면 이번 장면에서는 친히 다가가셔서 접촉하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두 방식을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일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방식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너머에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매번 새롭게 싸우시고 새롭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싸우실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하나님께서 움직여라 하실 때 움직이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숨어라 하실 때 숨고 나누어져 있으라고 할 때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싸웠던 모든 전쟁의 방식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동일한 방식으로 전쟁을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호수아는 어땠죠? 같은 방식으로 여리고와 싸웠던 방식으로 아간의 범죄 이후에 아이성 전투를 싸우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매번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방식으로 교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의 방법으로 오늘 전쟁에 나가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의 만나를 먹는 것,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말씀만으로 종이 병에서 나았다고 하지만 이 순간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촉하시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을 매 순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세례요한을 기억하시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이 흥하시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의심과 불신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별이자매님 7장 18절을 읽어주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하라 하였더니.
네.
네,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네. 위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이지만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질문. 정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모든 것이 실패하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순간에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질문을 꺼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우리 존재의 가장 밑바닥의 질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솔직하게 느껴졌어요. 믿음이 흔들린다기보다는 세례요한이 지쳤다고 느껴졌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지치면 정말 우리가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는 불신과 의심의 고백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배신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실패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진실한 자리에서 나오는 질문이라고 여깁니다. 세례 요한은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질문, 본질적인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구원하실 그 자리에 그 의지를 가지고 그곳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는 이 질문이 제 질문 같았어요.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지금도? 라고 묻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질문을 숨기지 않습니다. 질문을 품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 보내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답을 듣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의심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의심하고 질문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하고 이 나아간다는 사건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나아가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질문하고 고백하고 정직하게 의심을 내어드리는 것, 나의 상처를 내어드리는 것, 나의 질병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형태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참 독특해요. 바로 맞아, 그게 나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예수님은 자기를 증명하지 않으시고 대신 사건을 소개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의 예언을 배경으로 해서 맹인이 보고 있다. 못 걷는 자가 걷고 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라고 소개하십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고 너희가 분별하라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네,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 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증명하시기보다 신뢰를 얻으시는 방식으로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감옥에서의 시간 동안 믿음을 지키도록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도록 돕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이 참 인상 깊어요.
네, 주님의 위로이죠. 그리고 완벽한 이해를 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께 끝까지 나아오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완성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예수님은 군중을 향해서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십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요한 앞에서 요한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요한이 없는 자리,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자리에서 요한을 높여주십니다. 별의자매님 이 부분은 어떻게 들리셨나요?
저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지켜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약해진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이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며 그 이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우리에게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섬겼던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말이 좀 헷갈렸어요.
네, 이것은 비교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시대가 전환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세례요한은 바로 그 시대의 전환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경계선, 바로 그 사이에 그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쳤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이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지위가 아니라 그 나라의 속했다라는 사실만으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위로가 됐어요.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된다는 말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업적이 아니라 그 안에 소속된, 참여한 것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요.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면서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매우 날카로운 비유이죠.
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웃기면서도 슬프게 느껴졌어요.
네, 우리가 요즘에도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서 기뻐하지 않고 춤추지 않고 듣지 않는 이런 현실의 상황들하고 아주 대비되는, 비유되는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 탐식가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만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나와는 상관없고 수용하지 않는 이런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족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안의 태도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불평하는 태도들이요.
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일하셔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내 기준이 강력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처럼 저것이 틀린 것이고 내 기준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에 만족하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신앙은 믿음을 가진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질문이 있을 때 가까이 나아가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고 나인성 과부처럼 죽음을 맞닥뜨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르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불만과 자기 기준과 자기 종교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는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 너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가? 질문하고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비춰지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질문이 부끄럽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을 품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위로로 느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질문을 없애는 것 또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 세례요한처럼 또 나인성 과부처럼 또 로마의 장군처럼 또 사라자매처럼 별자매처럼 북조선의 마중 식구들처럼 우리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믿음이 단단해지는 이야기라기보다 믿음이 숨쉬는 이야기 같아요.
네, 참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꽁꽁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 숨쉽니다. 묻고 움직이고 기다리고 다시 바라보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을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깨어짐과 연약함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더 깊은 신뢰를 경험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해하지 못해도 떠나지 않는 기다리는 자리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마중 식구들을 위해서 사라 자매님, 별 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혈통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임함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통해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참된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주님처럼 절망 가운데 있던 인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단단해질 줄 알았는데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오시는 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감옥 같은 시간 속에서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꾸짖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열매를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걸어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 모두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되는 질문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예, 주님, 세상은 너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가난하게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감옥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불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 언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모든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대답하여 주시고 너의 믿음에 내가 놀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겨자씨처럼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크게 보아주시고 살펴주시고 그 믿음으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크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지아 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지난주에 좀 몸과 마음이 힘든 한 주여가지고 좀 힘들 때마다 말씀을 찾게 되잖아요. 저도 네네. 지난주에 말씀과 기도로 한 주를 좀 보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는 한 주였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자세이네요. 네, 진양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 또한 공부하면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에 새 힘 얻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다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온 인류의 하수구가 되기 위해서 힘과 권세가 있었음에도 세상 권세에 기꺼이 체포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혹시 저번 주에 말씀에서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좀 한 명씩 이야기하면서 함께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가 하수구 역할을 감당했다는 말 자체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만 생각했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하수구 역할을 감당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거든요.
네,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일부러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명이 아닌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오수를 또 흘려보내는 기드론 시내라는 이 지명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와중에도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했던 모습이 마음에 남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요한복음의 1차 독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안위보다 제자들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고통받고 있었던 성도들도 큰 위로를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 때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 깨달아도 큰 힘이 되니까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할 건 분명 요한복음 시대에 교회 안에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위대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과연 당시의 모든 성도가 100%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 지켜나가고 있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제 생각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용서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면 좋겠지만 그중 어떤 이들은 세상의 위협 앞에 또 이단들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예수님께서 군인들에 의해 체포되시고 끌려가실 때 누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고 있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기세 좋게 칼을 휘둘렀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제지당한 후 자기의 계획이 틀어졌다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예수님을 두고 줄행랑을 쳤던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완전히 예수님을 버리지는 못하고 멀찍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이야기해요. 아마도 마침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던 요한이 그 친분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현장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안에 들어갔었고 그렇게 허락이 떨어지자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안뜰로 인도를 받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자 안으로 들어와도 된다라는 허락이 떨어지고 베드로가 안내를 받아서 들어가던 중 자기를 안내해 주는 이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하나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네요.
네, 그렇죠.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호언장담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 앞에서 결단했던 게 무색하리만큼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거짓말을 하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자, 너무도 쉽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 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 베드로가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 앞에서 했던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다짐이, 자, 그렇다면 거짓이었을까요?
그때의 마음으로는 거짓말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자기는 이 다짐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마도 당시 베드로의 고백은 분명 진심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었고, 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은 인간적인 위대함을 넘어 말 그대로 신적인 존재였어요. 수많은 표적을 보이시고 또 당시에 그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시고 또 수많은 대중을 이끌고 다니시고 뭘 하든지 승승장구한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라고 하면 누구나 목숨 걸고 따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건 누구나 가능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당연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 하지만 자,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달라진 건가요?
더 이상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모습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체포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능력 없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차마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가 능력 없는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을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추위에 불을 쬐다가 불에 의해서 얼굴이 드러나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다시 질문합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자,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더 강하게 부인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그냥 물러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베드로를 추궁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 귀를 잘랐던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궁하고 있어요. 결국 혈기에 따라서 성급하게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의 행동이 베드로를 더 큰 위기 가운데 몰아넣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자, 요한복음 18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반복되는 추궁에 베드로는 더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자,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닭 울음소리가 들림으로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또한 자기가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깨닫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결국 베드로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위치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 각오를 할 수 있었지만 힘없는 예수님,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아는 척하는 것조차도 힘겹게 느껴졌어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의 능력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유지해가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따라 신앙생활을 유지해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 또 높은 자리에 앉으실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걸 다 걸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하지만 만일 그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다고 했을 때, 또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 그때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칠 수 있을 것인가? 자, 어떨 것 같나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국 예수님 그분 자체가 아닌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힘없는 예수님, 능력 없는 예수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음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해요. 나는 과연 예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그분 자체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며 따르고 있는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희 신앙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자, 이러한 베드로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고 계셨어요. 자,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유월절은 금요일 해가 저물면서부터 시작하는데 이때 혹여라도 율법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거나 부정한 음식을 접하게 되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특별히 더욱더 몸가짐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도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 자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동이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모순된 행동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본래 율법에 따르면 밤에는 재판을 진행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유월절 전에 죽이려고 모든 법적 절차를 다 무시하고 밤늦게까지 예수님을 심문한 후에 억지스럽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을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있는 관정에 데리고 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이방인의 거주지인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어떤 법은 지키고 어떤 법은 안 지키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재판이 끝났으면 그 자리에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빌라도를 찾아온 이유는 뭔가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체적으로는 사형을 선고할 법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총독에게는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나요?
네. 총독은 로마 황제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지정된 지역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데 황제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나오는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유다 지역에 파견된 다섯 번째 총독으로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던 총독이기도 했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빌라도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의 이름처럼 빌라도는 매우 공격적이고 또 감정 기복이 심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오면서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크고 작은 분쟁과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말씀에서만 보면 유대인 지도자들과 사이가 원만해 보였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네,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빌라도는 황제로부터 파견을 받았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당연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빌라도는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습과 문화를 무시하고 유대 지역에서 이교도의 신상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하도록 하기도 하고 황제들의 조각상과 로마 군대의 깃발들을 예루살렘에 반입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로마 병정들이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한 빌라도의 노력이었고 이렇게 황제의 눈에 들려고 노력하는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미움을 사게 되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적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 땅을 다스릴 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큰 폭동이 두 차례나 일어났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폭동은 빌라도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줬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총독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임무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벌써 큰 폭동이 두 번이나 일어났다라고 하니 빌라도는 더욱더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왔을 때 이를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나와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은 더 난감한 겁니다.
어떤 점에서 더 난감하다고 하는 건가요?
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대역죄라도 지은 것처럼 몰아세우면서 당장 사형 선고를 내리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빌라도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로마를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또 뭐 다른 문제를 삼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고 또 종교 지도자들을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왔는데 이런 일로 사형 선고를 내린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 그랬을 것 같기도 하네요. 로마법으로는 예수님이 무죄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자, 이런 건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너희 법대로 해라. 빌라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무조건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우기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 속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모순점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고 또 자기들의 법으로는 안 되니 세상의 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사람을 죽이라고 주신 게 아닐 텐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율법을 이용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기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빌라도는 예수님께 없는 죄라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내놓아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고 있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이러한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그들은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권세를 잡고 있어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일지 살릴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히시고 재판받으시는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자, 무엇보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1차 독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건가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 아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고 있었던 때라고 했었죠. 그들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로마를 마주하면서 어쩌면 이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강력한 힘으로 자기들을 괴롭히고 또 누구도 그들을 저지하지 못하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권세로 이 모든 상황을 뒤집고 역전시킬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갔던 것처럼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고통을 피하게 하실 수 있지만 피하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만일 이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이들은 고난의 시간을 묵묵히 견디며 나가겠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베드로와 같이 능력 있는 예수님만 따르려고 했던 이들은 믿음의 바늘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만일 베드로와 같이 자기에게 좋은 걸 주시는 예수님만 따르려고 한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다 무너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예수님, 능력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더 큰 뜻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날로날로 성숙해져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잠시 당하는 고난 앞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 또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예수님만 따르는 것이 아닌 혹 당장 눈앞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살아가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